시 50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사람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 친교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달콤한 기록이 포함된 창세기 18장을 다루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11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체험에 관해 전체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그의 체험의 주요 네 단계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갈대아의 귀신적인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랍고도 갑작스럽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둘째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도 사람이었으므로 음식과 보호와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그는 자기 재산이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주입하신 믿음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셋째로 15장부터 17장까지의 셋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은혜를 알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을 자신에 의해서 혼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필요로 하셨지만 그에게 속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어떠함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 적어도 15년을 소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에게서 사라지셨는데 이는 그가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받았고 다스림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 안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산출하기 위해 육신을 사용하려고 제안한 아내의 임재 안에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씨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내 노력의 결과여 내 행위의 산물이다. 나는 그를 거절한다. 너는 그를 길러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배워야 한다. 내게는 오직 내가 필요하다. 내 능력이나 강함은 필요 없다. 나는 롯이나 엘리에셀이나 하갈이나 내게 속한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하며 모든 일을 자신에 의해서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늘에 속한 나의 전통의 충분함으로 양육받고 공급받아야 한다. 그럴 때 너는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직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만을 용납하고 인정한다. 나는 너 없이 이삭을 산출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이삭을 산출하지만 너에게서 산출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통로이지 근원이 아니다. 내 자신을 근원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너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근원이다. 너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의 소유자임을 알았다. 이제 너는 나를 엘샤다이, 곧 전통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전능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내 전통 아래 머무르고 모든 것을 충족시킴에 의해 계속 공급받고 양육받으라.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뿐 아니라 그의 본성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할례 받게 하심으로써 그의 조성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끝나고 아브라함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체험의 중요한 셋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교 그 직후에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단락, 곧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배웠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의 넷째 단락은 18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일곱 장이 기시된 것은 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입니다. 그의 체험의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셋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곧 전통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넷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매우 특이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정 즈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그는 사람 셋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 사람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인간들 또는 인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주 곧 여호와이시며 다른 두 사람은 천사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당신은 어떤 모양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당신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당신은 무서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미국 대통령이 내게 와서 나는 지극히 높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신처럼 작은 사람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온다면 나는 안녕하십니까? 들어와서 편히 쉬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양으로 와서 나중에 자기가 미국 대통령임을 밝히더라도 나는 그와 매우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모양 중에서 나는 그분이 신성한 영광의 모양이나 지극히 높으신 위치 안의 모양이나 모든 것을 충족시킴 안의 모양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더욱 체험할수록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을 느낍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발을 씻었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있는 나무 아래서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셨으며 사람이 준비한 물로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더러 절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나무 아래서 앉아서 발을 씻으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의 집에서 주 예수님의 발이 여자의 눈물로 씻겨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발이 씻겨졌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이 씻겨지고 기름 발라지는 동안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계셨습니까?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경배를 기다리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있는 나무 아래서 발을 씻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발을 씻고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의 체험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당신의 장막에서 발을 씻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당신의 말을 기다리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당신의 장막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안에서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18장에는 종교적인 경배나 두려움이 없고 다만 달콤한 친근함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만 영광의 하나님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엘샤다이이십니까? 아니면 당신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 안에 계신 분입니까? 내 말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모양 안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여기에 주는 여호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신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소년 전 창세기 18장을 읽을 때 나는 괴로웠습니다. 2장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를 보았으나 신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성한 모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모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지극히 높은 위치 안에서 오셨으며 유방을 가진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전능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세 사람 중 한 분이 여호와이심을 모른 채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양 안에서 오셨으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며 그는 아마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알다니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나그네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생명의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분명히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엘샤다이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도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으나 주님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을 때 그분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전능하신 여호와 바로 그 엘샤다이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점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종교적인 예배 형식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경배할 시간이다. 나는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당으로 조용히 들어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종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종교적으로 볼 때 특별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장막문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부엌에서 요리할 때나 빨래를 할 때 주님이 매우 친근하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심을 체험하며 친구처럼 주님과 이야기하며 달콤한 교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형제들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주님은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오시며 그들은 주님과 친근한 대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를 방문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의 네 단계 중에서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중에서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의 수준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성한 영광이나 지극히 높은 위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양 안에서 오심은 얼마나 달콤한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끝난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배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천연적인 강함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셨으며 할례를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은 방문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친교를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종교는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라고 강요하지만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그분의 할례 받은 자를 방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할례 받은 자는 성전이나 성당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장막은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의 물과 피의 사역을 누릴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친근한 교통 안에서 그분의 신선함과 만족을 위해 그분께 물과 음식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이 할례를 받고 천연적인 사람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마치 두 친구 사이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이 일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일어났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거기에 거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교통, 친교, 우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을 방문하셨고 아브라함이 친구인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신선함을 위한 발 씻을 물과 그분의 만족을 위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한 장소는 바로 교통과 우정의 장소인 이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상수리나무의 그늘 아래 있는 자기의 장막문에서 친구와의 친근한 교통 안에서 행했으며 사제나 사역자의 봉사 아래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 경배 안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낮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장막문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하며 함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발 씻을 물을 준비했고 고운 밀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세 개의 떡을 만들었으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로 풍성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고대의 세 스알은 한 에바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과 사사기 6장 19절에 의하면 한 끼 식사의 정상적인 양은 고운 밀가루 한 에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13장 33절처럼 창세기 18장 6절에서는 한 에바라고 말하지 않고 세수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8장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밀가루 단위 셋은 모두 인성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 떡으로 구워지는 고운 밀가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름진 송아지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탕자를 먹인 살진 송아지처럼 이 송아지도 그리스도의 이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로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전에 좋은 땅의 우유를 마시셨습니다. 떡과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 절기에 올 때 좋은 땅의 산물, 곧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교통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누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고운 밀가루 세수아이시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이시며 버터와 우유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약간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고운 밀가루 세수아이신 부활한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경우 나는 만찬 집회에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만큼 주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손님이 당신 집을 방문했을 때 당신은 그들이 음식을 대접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즐겁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특히 자매들은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이 먹는 것을 보기 좋아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먹을수록 자매들은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교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풍성한 집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집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음. 하나님과 그처럼 달콤한 교통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출생과 소돔의 멸망에 대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에 관련되고 소돔의 멸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됩니다. 이삭은 와야 하며 소돔은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하고 죄는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성취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로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각 방면의 생활, 즉 결혼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생활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며 죄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소돔을 파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와 받을 모든 계시는 대부분 이 두 가지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자신의 체험을 상고해 본다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교통 중에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계시는 항상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에 관계되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에 관계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 더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 새로운 것을 보았다. 내가 왜 그분에 의해 더 살지 않았던가? 이것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계시이며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활에서 출생되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여전히 제 안에 많은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내게는 많은 실패와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것들도 많습니다. 주여, 나는 이것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멸망시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출생되어야 하며 소돔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증가되어야 하며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에 관하여 확증된 약속. 어떻게 그리스도가 출생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17장 19절과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18장 10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특히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공급과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이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에 의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때, 곧 기약이 이를 때. 이삭의 출생은 생명의 때, 곧 기약이 이를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항상 증가되어 왔고 또한 증가될 것이며 생명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출생됩니다. 우리는 많은 생명의 때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매일 한 번씩 생명의 때를 가지고 싶습니다. 생명의 때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기약이 이를 때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은 당신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체험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마다 그때는 정해진 때, 곧 생명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늙고 사라가 기능을 잃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명의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이 늙었고 사라가 기능을 잃었을 때 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마다 그때는 우리가 더욱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신성하게 정해진 좋은 때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주님의 역사. 14절에서 주님은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체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에서 놀랍고 기이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불가능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기이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체험 안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멸망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러 동행함. 아브라함이 받은 둘째 계시는 소돔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처럼 친근한 교통을 누린 후에 하나님과 두 천사는 만족하셨고 강해지셨고 신선해지셨습니다. 그런 다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안내하고 전송하기 위해 얼만큼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있는 곳까지 함께 걸으며 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방문객들과 함께 걸은 것은 마치 친구와 작별하는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실 수 없었으며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롯을 염려했지만 중재자가 없으므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때 중재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의도를 이해했음을 마음으로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서로 비밀이 이야기했습니다. 외부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사자들은 서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남아있음.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을 돌이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가 떠날 때 아브라함은 주님과 작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목적은 중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렸음을 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그런 방문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그러한 친근한 교통에는 종교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교통 안에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이삭의 출생에 관한 계시와 소극적으로 소돔의 멸망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으며 그분의 마음의 의도에 반응하고 마음의 갈망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달콤하고 친근한 체험은 우리가 가장 친근한 친구와 갖는 그것과 같음을 보았습니다.